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네, 벌써 느헤미야서가 이제 3장이 지나고 4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또 한 명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그에게는 위대한 꿈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위대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꿈이 그의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이끌어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 꿈이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럼 꿈이 있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꿈은 늘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살아있게 해줍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살았어도 죽은 사람이라 그랬죠. 네, 꿈은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를 제공해주고요. 또 우리의 살아갈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도 있는 거 아십니까? 꿈이 사람 잡는다. 네, 꿈이 있는 사람은 고난이 많다. 네. 우리 대표적으로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요셉이 그랬죠. 요셉은요, 꿈 때문에 인생이 꼬일 대로 꼬인 사람이었습니다. 꿈 때문에 상당한 고난을 당했죠. 또 모세도, 다윗도,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두 위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 꿈으로 인해 상당한 저항과 공격과 또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꿈이라 하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일수록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상당한 저항과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은 결코 만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상당한 저항을 만나게 된 것 되고요, 또 공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것이다 라고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도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끌었던 이 성벽 제거에 있어서 핵심이 무엇인고 하면은 원수의 방해와 공격을 잘 이겨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가 하는 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은 그 자체로 치열한 전쟁입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마냥 형통하고 또 아무런 방해가 없기를 바라지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바라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에는 원수의 숱한 방해와 공격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방해가 없기를 바랄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예측하고 각오하고 방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비전의 사람에게 있어야 하는 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그저 핑크빛 꿈에 젖어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비전의 사람은요 그에게 처한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그 앞에 만나게 될 방해와 공격을 미리 예측하고 각오하고 방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현실의 장벽을 돌파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비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전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결단하셨습니까? 그러면 뭐가 온다고요? 원수의 방해와 공격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 마시고, 그것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예측하시고 각오하시고 방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에 무릎 꿇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원수의 방해와 공격을 이기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배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다시 보면요, 1절 말씀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며 비웃으며.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와 도전은 절망에 빠져있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다시금 예루살렘 성을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막상 그 일 자체로 굉장히 힘든 일이죠. 고되고 거칠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죽도록 싫어해서 방해하고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었으니 바로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한 이 방해 세력들이 끊임없이 유다 사람들을 방해하고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산발랏은 그 당시 그 지역에 그 주변 지역을 다스리던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행정관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 상당한 권력을,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와서 유다인들을 선동해가지고 그들의 성을 다시 짓는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처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들이 하겠어? 하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들었는데 그 일이 실제로 돌입되었다는 소식을 또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가 심기가 불편하다 못해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요 크게 분노했다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물론 그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그죠? 얼마나 경계가 되었겠습니까? 자신이 다스리는 영역을 침범당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가 그토록 분노할 이유가 됩니까? 자기들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자기들 땅에다가 뭘 짓는다는 것도 아니고 유다인들이 자기들 땅에 자기들의 성을 다시 짓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에게 분노할 일이 되겠습니까? 그의 분노는 정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분노와 반대는요 상당히 감정적인 것이었고요, 또 그것을 넘어서 상당히 마귀적인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와 유다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단순히 그들의 민족을 위한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는 것인데 그 일에 산발랏이 분노하고 반대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단순히 그의 개인적 어떤 감정적인 것이 아닌 그것을 넘어선 마귀적인 분노와 저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은요 모든 사람이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기뻐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거라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노하고 분노할 일이 아닌데 분노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열방에 선교한다고 하면은요 다 박수 쳐줄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것을 반대하고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음 세대를 세운다고 학교를 세운다고 하면은요 다 박수 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얼마나 비난을 하는지 몰라요. 그걸 가지고 얼마나 조롱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하여서 여러분 실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요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 실망하거나 그것으로 상처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2, 3절에 어떻게 하는 거 하면요 2, 3절 자기 백성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론전을 펼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여론전.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유다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 비웃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면서 막 비웃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하였던 암몬 사람 도비아, 왜 도시인지 짜증이 나게 죽겠어요. 도비아가 이렇게 거드는 거예요.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러면서 거들면서 그들을 비웃고 막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로 유다인들의 사기를 꺾으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위축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의연한 결의에 그들의 뜨거운 열정, 다시 타오른 뜨거운 열정에 찬물을 확 끼얹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우리에게 하는 첫 번째 일이 그겁니다. 여러분, 뜨거운 열정이 올라오면요, 원수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떤 일들로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딱 하려고 하니까요, 이제 원수도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찬물을 끼얹으면서 아주 그들을 향한 방해와 공격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일을, 이 하나님의 일을 딱 시작하는 데 있어서 초장부터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원망이 올라오겠습니까? 아니, 큰맘 먹고, 우리가 큰맘 먹고 도전을 했는데 그러면 좀 도와주시고 팍팍 밀어주셔야 하는데 이런 시련부터 닥친 겁니다. 그러면서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뒤에 10절에 보면은요, 이들 안에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첫 번째로 그런 생각에서 먼저 빠져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의 방해와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이런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왜? 왜? 왜라고 하는 질문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에 닥치면 가장 먼저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아세요? 왜라는 질문도 아니에요. 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물론 우리는 그러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왜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의 왜는 그런 왜가 아니죠. 도대체 왜죠? 도대체 왜?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왜 일어나냐라고 하는 원망 섞인 왜인 것입니다. 이러한 왜라는 질문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 먼저 그 왜라는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왜 여러 방해와 공격을 만나는지 아십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요,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공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거라고 착각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도덕적인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도덕적인 중립지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철저히 죄로 망가져버린, 죄악으로 가득한, 죄로 가득한 곳입니다. 원수 마귀가 불법적으로 점거해서 왕노릇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악에 둘러싸여 있죠. 그리고 그로 인한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요, 더더욱 그런 거예요. 더더욱 이 세상의 저항을 만나게 되고요, 더더욱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현실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하는 일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형통하고 행복한 삶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또 하나의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는 겁니다. 또 하나의 사탄의 속임수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오해가 우리를 고난 앞에서 넘어뜨리고요, 또 우리를 더 큰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라는 늪에 빠져 있으면요,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라는 질문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라는 질문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예고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할 것이다.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각오해라. 그런 일이 없을 거다, 형통할 거다 이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니 그것을 알고 그것을 각오하고 방비해라. 그래서 그것을 넉넉히 이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한술 더 떠서 오히려 즐거워해라. 오히려 기뻐해라. 내가 잘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요 왜라고 묻기보다는 어떻게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왜라는 질문에 빠져나와서 어떻게로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왜에서 빠져나와서 어떻게로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저항과 공격을 만나셨습니까? 그 앞에서 왜라고 계속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까? 그러한 왜라는 질문 속에서 허우적대면서 원망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요 사탄의 첫 번째 속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속임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다시 한번 왜에서 빠져나와서 어떻게로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데 필연적인 과정이에요. 필연적인 과정이에요. 환란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고난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필연적인 과정임을 알고 이제는 더 이상 왜에 빠져있지 말고 어떻게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원수의 방해와 공격을 잘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의 무엇을 잘 지켜야 될까?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이죠.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난이 닥치면 어떤 외부의 방해나 공격이나 어떤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집중하죠. 네. 그래서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육신을 비롯한 어떤 외적인 어떤 것을 지키기에 급급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우리가 먼저 지켜야 할 것이 있으니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공격하는 이 원수의 목표가 타켓이 어디에 있냐? 바로 우리의 몸이 아니고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는요 우리의 몸을 치는 것 같지만 몸을 치는 게 아니에요. 원수는 우리의 가정을 치는 것 같고 우리의 사업장을 치는 것 같고 우리의 어떤 경제 재정 영역을 치는 것 같고 어떤 우리의 환경에 어떤 것들을 치는 것 같지만은요 사실 그것을 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치는 거예요. 환경을 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침으로써 어디를 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표는요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대요? 네.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우리의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이 어디에 달렸대요? 마음에 달렸다라는 것을 원수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치는 거예요. 외부의 어떤 일들로 인해서 거친 풍파로 인해서 우리의 몸을 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어떤 환경을 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을 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에 혹시 시달리시는 분들 계십니까? 육신을 지키기 이전에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재정의 문제, 그 외에 이런저런 자녀의 문제, 그 외에 이런저런 문제로 시달리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것을 지키기 이전에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의 어려움은요, 많은 경우가 어떤 것이냐면요,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환경의 어려움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많은 경우가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직장에 또는 학교에 또는 나와 아주 가까이 있는 심지어 우리 가정에, 예, 또는 과거에 알던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런 특정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공격할까요? 예, 바로 말로 공격하는 거예요. 예, 뭘로 공격한다고요? 말로 공격하는 거예요. 조롱, 비난, 정죄, 협박, 이간질, 가스라이팅, 예, 그 외 온갖 부정적인 말들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에게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사기를 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지금 내 삶의 여러 방해와 공격들을 돌아보십시오. 그게 다 어떤 것들인가? 대부분이요, 말로 인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는 주된 무기는 말입니다. 원수는요, 우리를 함부로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가 우리를 해하는 것은요, 어떤 다른 외부적인 것이 아니고요, 말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산발락과 도비야도 유다인들을 향해서 하는 행동들이 뭡니까? 다 말로 인한 거예요. 그죠? 실제로 뭐 뒤에 가면 이런저런 뭐 계략을 펼치고 합니다만은요, 그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것은요, 다 말이었습니다. 말, 비웃음, 조롱, 비난, 겁박. 이들이 시작한 전쟁은 다름 아닌 말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요, 결국 말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요한계시록 개요할 때도요, 그런 이야기 했어요. 증언의 전쟁이었다고. 증언의 전쟁. 영적인 전쟁은 결국 다 말의 전쟁입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 가운데 하는 일이 다 그렇습니다. 어떤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또 세상의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또 우리 안에 올라오는 끊임없는 여러 생각들을 통해서, 또는 꿈을 통해서. 여러분, 꿈이라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꿈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어떤 경험, 트라우마 등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새에 우리에게 계속 부정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는 못해. 너는 망할 거야. 너는 죽을 거야. 너는 버림받을 거야. 너는 네 꼬라지를 봐. 이러한 말들로 우리의 사기를 꺾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못하도록,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다 말로 인한 공격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무기보다도요, 강력한 위력 있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서양의 옛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막대기와 돌멩이는 내 뼈를 부서뜨릴 수 있지만 말은 절대 상처를 입히지 않는다. 무슨 의미의 속담인지 모르겠어요. 이걸 가지고 노래 가사도 만들어서 부른대요. 막대기와 돌멩이는 내 뼈를 부서뜨릴 수 있지만 말은 절대 상처를 입히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그죠? 현실적으로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정말 그럴까요? 말은 절대 상처를 입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말은요, 그 어떤 무기보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말의 위력은요, 실로 대단합니다. 말은 한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간증한 자매님도 수많은 그런 말들이 이 자매님을 얼마나 낙심하게 했겠습니까? 말은요,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도 있고요, 절망을 안겨줄 수도 있는 겁니다. 혼란을 해결해 줄 수도 있고요, 혼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게 말입니다. 말은 다른 어떤 무기보다도요, 우리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고 심지어는 평생 동안 그 자국을 남길 수도 있는 게 바로 말입니다. 그게 말의 위력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6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말이요, 이렇게 무섭다라는 겁니다. 혀는 곧 불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수 있는 위력이 있는 게 바로 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우리를 향해 쏘는 이 불화살도요 다 이겁니다. 말이에요, 말.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사기를 꺾으려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도 보면은요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리 왕이 이 남유다를 쳐들어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네리 왕이 어떤 전략을 펼치냐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유다인들을 말로 희롱하고 막 겁박하고 해서 이 유다 백성들의 사기를 다 꺾어놓은 겁니다. 니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 같으냐? 이 세상 어떤 민족의 신도 아수르 왕에게서 그 땅을 건진 신이 없었는데 니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냐? 니네 왕이 히스기야가 하는 그런 말을 너희가 믿냐? 네. 절대 믿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에게 와서 항복해라 하면서 그들의 사기를 다 꺾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그러십니다. 그들의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 말의 전쟁이에요, 말의 전쟁. 그러니까 또 아수르 왕이요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귀신같이 그걸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아라. 그 말로 또 속이는 거예요. 그야말로 무슨 전쟁이에요? 말의 전쟁.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은요 다 대부분이 말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 외에도 우리 구약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전쟁이 다 무엇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봅니까? 그 승패가 바로 우리의 마음에 달린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네. 성을 빼앗는 강한 장수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누구래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내면을 다스리는 사람.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면은요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정복해야 할 가장 큰 성은요 바로 우리 마음의 성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을 정복한다면은요 우리가 정복하지 못할 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하는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된다. 특히 원수의 말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원수는 우리를 겁박하기만 할 뿐이죠. 우리를 절대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들의 목표는요 어디에 있냐 하면요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꺾으려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무엇보다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를 향한 모든 원수의 불화살들을요 예수의 보혈로 다 덮어버리십시오. 우리를 향한 모든 원수의 불화살들은 다 도말될지어다. 다 빛 가운데 힘을 잃고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마음을 지키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오늘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맞서고 있습니까? 바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고자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털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고자질하는 거 좋아하죠? 우리 고자질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서 고자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 5절 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느헤미야는 이 산발랍과 도비야의 비웃음과 조롱 앞에서요 그들과 다이다이로 맞서서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의 조서를 들고 나가가지고 반박하고 논쟁하고 멱살 잡고 소송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송을 할래도요, 참 재판장 대신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소송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소장을 내십시오. 이 느헤미야는 실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는 위기의 순간마다,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들을요 기도로 했습니다. 그는 싸움도 기도로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요 사람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만 상대했습니다. 여러분 원수마귀의 또 한 가지 전략이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로 계속 끌어들이는 거예요. 사람과 상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상대하는 순간 또 한 가지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흙탕 싸움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 상대하는 것은요 다 진흙탕 싸움에 빠지는 거예요. 또 다른 악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요 마귀의 또 한 가지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요 그 사람과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고자 하는 유혹을 이기고 또는 복수하고자 하는 유혹을 이기고 힘 대 힘으로 맞서고자 하는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그냥 길이 아니라 우리가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악한 영을 상대하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은요 어떻게만 이길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오직 기도로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얘기했던 열왕기하 19장에서도 아수르의 산헤립이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랍사게가 엄청 조롱하고 겁박하고 하는 말들을 막 했잖아요. 그때 이 느헤미야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것을 고스란히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번 볼까요? 우리 열왕기하 19장 14절 이하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그들의 말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놀라운 방법으로 물러가게 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산헤립을 암살당해서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처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여전히 과소평가하는 면이 있는데요, 기도는 우리의 가장 실제적인 해결책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가장 깔끔한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로 사는 사람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놀라운 방법을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맞죠? 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저희 교회 한 집사님께서요 찾아오셔서 놀라운 간증을 해주셨어요. 자기 이제 손녀 딸이 있는데 6개월 전에 한 5살, 6살 될까요? 하여튼 어린 손녀가 있는데 사시 판정을 받은 거예요. 양쪽 눈이 30도가 이렇게 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소식을 접한 거예요. 얼마나 할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셀에 그것들을 이제 나누니까 셀에서 기도하자, 우리 장년분들이요 좀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술하지 않도록 기도하자. 여러분 그렇게 도전하는 것도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수술하지 않도록 기도하자. 우리 같으면 수술을 통해서 낫게 해주시길 기도하자 할 수도 있는데, 수술하지 않도록 그리고 고쳐주시도록 기도하자. 그리고는 기도했대요. 실제로 기도했대요. 그리고는 며칠 전에 병원에 이제 수술하려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선생님이 삼성의료원에 갔는데 의사선생님이 보고 어머 그러더래. 이게 뭐야? 눈이 정상이 됐다는 거예요. 한쪽은 완전 정상이 되고 한쪽은 20도 교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그냥 보류하고 돌아왔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순수하게 믿고 기도한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가장 실제적인 해결책이고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의 공격 앞에서도 그것을 가장 효과적이게 맞설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숱한 원수의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원수의 공격 앞에서 다 어떻게 했냐면요, 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우리 예레미야도 11장, 예레미야서 11장 20절에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아주 죽이려고, 너무 미워해서 죽이려고 막 꾀를 짤 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관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으니 그들에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시편에도 보면요, 그런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원수를 갚아달라네, 일명 이런 거를 탄원시라고 하는데요, 시편에 탄원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우리 시편 5장 9절 10절,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한 아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그들에게요, 자신들의 억울함, 고통을 막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마음도 지킬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낙심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무언가 모를 힘이 생겨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힘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낙심될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가 기도하면은요, 어딘가에서 힘이 생겨요. 어딘가에서 힘이 솟구치는 거예요. 용기가 올라오고요, 담대함이 올라오고요, 확신이 어딘가에서 막 생기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언가 모를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3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무엇입니까? 기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결코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늘 힘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의 방해와 공격 앞에서요, 여러분 그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위로와 평안이 임합니다. 마음의 치유가 임합니다. 확신이 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무언가 모를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원수의 모든 불화살들이요, 날아오다가 우리가 기도할 때 힘을 잃고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이제 어떻게 했는가? 기도했으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기고요, 이제 자기는 다시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묵묵히,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목표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따라해 보실까요? 목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마음을 지켰고요. 또 목표를 지켰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이를 하였음이니라. 이 느헤미야는요, 원수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맡기고 그는 그가 하고자 하는 일, 해야 하는 일을 여전히 한 것입니다. 그 일에 전념한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는 그가 가야 할 길을 그냥 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원수의 또 한 가지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원수의 목표는요, 우리의 마음에 있고요. 두 번째 목표는요, 우리의 목표에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원수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게 그의 목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더. 그 일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원수랑 내내 싸우기만 해. 그럴 게 아니고요.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일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목표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원수의 방해와 공격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원수의 방해와 공격이 사라지냐? 포기하면 사라지냐? 아니에요.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예배의 자리로, 안 나오던 예배의 자리로 나오려고 하면요, 꼭 공격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막 공격한다고 안 나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요, 더 나가서 통과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안 건드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공격이 있습니까? 원수의 어떤 말로 조롱하고 공격합니까? 그러면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더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승리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승리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비전을 품고 평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의 여정도 어때요? 무수한 방해와 공격이 있었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그랬어요. 그게요, 평소 그의 삶이 무엇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는 거예요. 이 바울도요, 여러 원수의 공격과 저항으로 인해서 늘 위축되어 있었고 염려했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는 상당한, 얼마나 큰 공격을 받았겠습니까? 상당한 저항과 공격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도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신의 목표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집중한 겁니다. 그래서 원수가 자기를 감옥에 가둬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6장 20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원수 마귀가 바울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쇠사슬로 그를 올가매지만 바울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요. 무엇에 집중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목표에 집중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너는 때려라, 나는 간다. 따라해보세요. 너는 때려라, 나는 간다. 맞으면서 가는 거예요. 맞으면서. 너는 때려라, 나는 간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이고 이것이 우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길에서 원수의 방해와 공격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요. 그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위축되지도 마시고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함으로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목표를 향해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여전히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그리고 그 손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